마가복음 6번 메시지 노예 구주의 복음 사역의 내용 두 번째 마가복음의 처음 두 부분은 복음의 시작과 노예 구주의 입문과 복음이 퍼지기 위한 노예 구주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14절부터 45절까지에 게시된 복음 사역의 내용을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다섯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함과 진리를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냄과 병든 자를 고침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함입니다. 복음 전파를 좀 더 상세히 상고하면서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계속하여 진리를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냄과 병자를 고침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함을 다룰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침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1절은 회당을 말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성경을 읽고 배우려고 모이는 장소입니다. 회당에서 주 예수님은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무지는 먼저 어두움을 가져오고 다음에 사망을 가져옵니다. 세상에 비치신 노예 구주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던 어둠의 땅 갈릴리에 오셨으며 그분은 그들을 비추기 위한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망의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비추기 위한 빛의 말씀을 해방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 노예 구주가 하신 첫 번째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노예 구주이신 하나님의 노예가 그분의 봉사에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신 두 번째 일은 사람들을 사탄의 어둠에서 끌어내어 신성한 빛으로 이끌기 위해 이 같은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셨고 또한 그분이 그의 전파함과 가르침을 유대가 아닌 갈릴리로부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는 단지 멸시받는 지역일 뿐 아니라 또한 어둠의 장소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경을 통과하셨을 때 어둠을 비추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추는 큰 빛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노예 구주의 가르침은 큰 빛의 비춤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비추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빛이 그들 위에 비추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의하면 회당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라 그분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칭 서기관들이 스스로 가르치는 공허한 지식은 권위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있는 종, 하나님 자신에 의한 실제가 있는 가르침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신성한 다스림에 복종케 하는 신성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냄. 1장 23절부터 28절까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소리치자 주 예수님은 그를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 더러운 영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닌 귀신으로 아담 이전 시대에 살던 생물의 영의 하나이며 그것들이 사탄의 배역에 동조했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를 보십시오.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에서 사탄과 함께 역사하며 이 귀신들, 즉 더러운 영들은 땅에서 사탄과 함께 움직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악한 행동들은 모두 사탄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창조한 사람을 사탄이 탈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예 구주는 사탄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 오셨으며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봉사의 일부로 그분이 하신 세 번째 일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받고 사탄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들로부터 이러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사례는 이를 예시하기 위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영들을 명한즉 그들이 순종하는도다. 이 구절은 주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분의 복음 사역에서 노예 구주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권위뿐 아니라 또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신성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수년 전에 네비우스 박사라는 선교사는 중국에서 귀신 들린 많은 경우를 묘사하는 책을 썼습니다. 중국 전역에 걸쳐 귀신 들린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비우스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고도로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화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언뜻 보기에 더 이상 귀신 들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강교하여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점령하려고 추구합니다. 그는 강교하여 미개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점령하는 방식을 갖고 있듯이 고도의 문명화된 사람들을 점령하는 방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날에도 고도로 문명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탄은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해 다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합당하게 가르쳐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탄이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까지도 쫓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능력을 받을 뿐 아니라 점령하는 요소까지도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능력과 권위를 받으면 그때 우리의 전파의 가르침은 대적의 점령하는 요소를 쫓아내는 능력과 함께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현대화된 나라에서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사탄적인 요소들을 쫓아내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강교한 뱀인 사탄은 매우 영리하여 어떻게 사람들을 현대화된 방식으로 점령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미개한 나라에서 그는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해 미개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나라에서 그는 사람들을 강탈하기 위해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구적인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사탄은 지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점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전파와 가르침으로는 대적이 인류를 점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르침과 전파에서 우리에게 신성한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과 권위는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 신성한 권위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전파와 가르침에는 대적에 점령하는 악한 요소를 쫓아내는 능력과 권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복음 내용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심. 1장 29절부터 39절에서 우리는 주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즉시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이 열병은 억제할 수 없는 성미, 즉 비정상적인 성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31절에 의하면 주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오셔서 그녀를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34절에 의하면 그분은 각색병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병은 죄로부터 나온 것이며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표시합니다. 노예 구주께서 그분의 복음의 사역의 다른 부분으로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하셨던 네 번째 일은 육신적으로와 영적으로 병든 그들의 상태를 치료하여 그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침을 예시하기 위해 이 복음서에는 아홉 가지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의사들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르치고 전파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침을 위해 하늘에 속한 처방, 즉 거룩한 약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치료될 수 있는 영적인 주사를 놔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오순절 운동 가운데 있는 자들은 너무나도 기적적인 병고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고침보다는 영적인 고침을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백성들은 가르치고 전파할 때 영적인 약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장비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의하면 저녁에 주님은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뜻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노예 구주는 하나님과 독립되어 스스로 행하거나 자신의 뜻에 따라 복음적인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기쁨에 따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1장 37절에 의하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노예이신 노예 구주는 자신의 뜻이나 다른 이들의 제안을 이루기 위해 그분 자신의 복음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심. 1장 40절부터 45절에서 우리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사례를 봅니다.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는 전형적인 죄인을 묘사합니다. 문둥병은 열병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최고로 더럽히고 손상을 주는 질병으로 그 희생자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그의 더러움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예에 따르면 문둥병은 거역과 불순종으로부터 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대리권위를 대항하여 거역했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은 그가 순종함으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의 거역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이 그 희생자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켰기 때문에 문둥병에서 깨끗게 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 장의 기록에 따른 노예 구주의 복음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 예수는 불쌍히 여기시며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노예구주의 불쌍히 여기심과 원하심은 소망이 없었던 문둥병자에게 사랑스럽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만지기를 꺼려하는 가련한 문둥병자에게 베푼 그분의 동정과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42절에 의하면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구절은 문둥병이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깨끗해 되었음을 말합니다. 문둥병도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그 더러움과 오염시키는 본성으로 인해 죄와 같이 깨끗해 됨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노예구주의 복음사역에 포함된 다섯 가지 사건들로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속박된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보를 바라는 전파함, 진리의 빛으로 어둠에 앉아있는 무지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가르침, 사람을 강탈하고 있는 사탄을 무력해 하기 위해 귀신을 내어쫓음, 노예구주를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의 병든 상태를 치료함, 죄인들을 하나님 및 사람들과의 교통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문둥병자를 깨끗게 함 등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 일입니까? 우리의 복음 전파에서 우리 역시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치료하고 깨끗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전파가 약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깨끗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죄사함의 의미에서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죄에 오염시키는 본성으로부터 깨끗게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복음 사역에 관한 이 그림에 문둥병을 깨끗게 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전파하고 가르치며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결국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깨끗게 함은 주님의 복음사역 내용의 최종 결론입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 후에 주님은 그에게 엄히 경계하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예 구주의 복음적인 사역에 관한 기록 전체에 걸쳐서 이와 같은 권고는 매우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2절에 있는 그분의 조용한 성품에 관한 예언과 흡사합니다. 그분은 그의 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으며 사람들의 소동과 선전에 보조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예이신 노예구주는 그의 전 사역에 걸쳐서 선전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1장 45절에 의하면 깨끗게 된 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노예구주의 복음사역을 좌절시키는 인간의 관념에 따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